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신인류라는 단어가 잠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우주개발 회사가 화성에 정착할 사람들을 모으는데 여기에 지원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한 말이 신인류였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신인류라고 불렀느냐면 화성을 개척하러 가는 길은 아주 특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화성으로는 갈 방법은 있지만 지구로 돌아올 방법은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화성에 잘 정착한다는 보장도 없었고 돌아올 방법도 없는 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지원했는지 각자의 사정과 입장들이 다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할 일이 없어서 지원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모두 건강이 일반인 이상으로 매우 건강한 사람들이어야 했고 분명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만 선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려고 했을까요? 권사님 들어오십니다. 어서 오세요, 권사님.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려는 화성인들, 인류 최초의 화성인들이 되겠다고 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언론은 신인류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신인류와 같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가문이나 출신 지역으로 불렀습니다. 어느 동네에 누구, 그러니까 가나안의 예수 이렇게 부르듯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사람을 구분할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코리안 아메리칸, 우크레이니안 아메리칸,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렇게 혈통과 민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삼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과는 전혀 다른 구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인. 헬라인이지만 헬라인 같지 않고 로마인이지만 로마인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유대인이지만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독특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갖게 되었나요? 25절에 보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피난하여 도망한 사도 바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전제가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많은 무리들을 1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러자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로 불리게 되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달랐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천주쟁이, 예수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서신서들의 표현을 빌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자신의 삶을 예수를 위해 산다고 색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지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반세속성을 주문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라를 우리에게 늘 주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당시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자를 가르쳤던 바울,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하는데 역할을 했던 바울, 그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와 같이 성경이 늘 요구하는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제로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시간을 당시의 안디옥의 믿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세상과 다른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오늘 예수를 우리의 몸에 지녔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하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산 제물로 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게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말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 역시 산 제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살려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재물로 산다는 것은 이 세대, 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틀리는 것이 이것인데요. 우리는 믿게 되면 믿었으니까 이제는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는다는 말을 하기까지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긴 시간을 돌아 그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그의 신실하심으로 쉬지 않고 일하셔서 결국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제 성경의 요구대로 믿었으니 이제는 내 인생에 변화되는 삶을 달라고 쉽게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시작되는 3절 이후의 말씀이 되게 저희들에게 소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렇게 산재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좀 막 급하게 가는 느낌이 드는데 다들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책 읽는 시간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한 4년 됐죠?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올라올 때는요, 아직도 가끔 이렇게 막 떨릴 때도 있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좀 이렇게 감싸 주셨으면 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들을 그냥 한마디 한마디로 딱딱 잘라서 설명하려니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은 아는 만큼 책임지고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아는 만큼 책임지고 충성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그거를 다 인정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의 입장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을 찾고 주장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지 말고 내가 이해하고 아는 만큼 내 안에서 그것을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거를 전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도 않고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막 세워져가는 초기이며 부흥기에 있습니다. 이 세워져가는 교회가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나요?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모두가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투기하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고 모두 다 황망해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여지자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다투다가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교회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 늘 모자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 오시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안에서도 여전히 모자라더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면은요, 우리는 완전해지는 날까지 이런 신앙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인데요.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떡을 떼 우리에게 축사하고 나누어 주시며 이르시되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말씀하시되 이것은 새 언약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의 언약이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를 행하여 주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라.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된 교회가 오늘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가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모자람이 없는 승리를 그날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소망하며 오늘이라는 모자란 현실을 인내하며 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없는가?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멋지지 않는가? 왜 우리 교회 화장실의 변기는 흰색인가? 더군다나 그 변기는 왜 높아서 내가 그럴 때마다 다리를 저리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를 기념하는 곳입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보게 하며 바다를 잠잠케 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십자가의 모욕과 고통 속에 비난과 수치 속에 죽는 것을 감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원자의 위대한 모습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부활과 구원을 담아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합니다. 모자란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함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모자라지만 이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데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자리에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나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모두가 하나도 나와 닮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사회적 그룹, NGO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 뜻과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다양한 목적과 성김들 속에서 그걸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교회에서 느끼는 당연함이라고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곳이 아니라 다름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부름을 받은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 다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이 다름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갑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대목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나요? 한번 진솔하게 대답해 보시죠. 제 두 아들은 못 들은 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기대가 우리 안에 있나요? 그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충성하지 못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는요,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벌써 6년이 되었고요. 제가 다시 온 지도 4년째가 되었습니다.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았는데. 더구나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요, 벌써 2000년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건 우리의 각오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고. 교회가 뿌리 뽑힐 것 같은 때가 인류의 역사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의 박해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박해였습니다. 근대화 이후에는 계몽주의, 이성주의, 자유주의의 발현 이런 것들이 신앙을 폄하하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신적 존재를 부정하며 교회를 뿌리 뽑을 것 같았습니다. 중국을 공산당이 지배하게 되자 모두 중국의 교회는 이제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중국의 교회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문호가 개방이 되고 선교사님들이 조용히 조용히 들어가 보니 더 뜨거운 지하교회들이 살아남아 있더라. 이거 아닙니까? 이런 교회들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각오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기대가 저희 안에, 저희 교회에 저희가 품고 있는 기대인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교회가, 그러니 이 교회가 살아남나, 살아남지 못하나,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부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에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서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세상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은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한 대 맞으면 두 대 갚아주지 않으면 한 대 갚는 건 당연한 거고 두 대 갚아주는 게 세상의 원칙입니다. 무협지도 그러죠. 저희가 좋아하는 무협지도. 무협지의 스토리의 전개는 복수로 시작하여 복수로 끝이 납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인은 힘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힘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압하거나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요, 저희 모두 그 예수 믿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뭐 생각해보면 참 소박한 기대였죠. 뭐 물론 예수 믿는 분이 대통령 되는 게 그렇지 않은 분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야 당연히 저희 마음에 기쁨이 되죠. 다만 그렇게 힘이나 권력을 갖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실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권력을 가지라는 시험을 거부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기독교는 세력이 되고 힘이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여서 더 힘을 키우려는 말도 안 되는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게 기독교다. 힘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해라. 그 말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에게 짐을 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위로자가 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정답을 가지고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위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답을 가지고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의 직업은 참 답답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런 점에서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미 3절에서 나왔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서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이길 수 없고 지는 자리로 가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신앙을 힘을 쓰거나 능력을 갖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믿어서 힘을 갖거나 능력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이 정의를 실현한다고 할 때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항상 정적을 제거하죠. 한국의 대통령들이 늘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는 것이 이런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세력 제거하면 질문하고 답해 보세요. 이 땅의 정의는 실현이 됩니까? 제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성경 말씀들은 기독교인의 반세속성에 대한 설명,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이 어느 누구에게만 있거나 특정한 계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악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는 방식으로는 정의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악을 제거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 죽고 죽이는 일만 남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의 뜻입니다. 하나님도 스스로 이런 다짐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다시는 그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죽여서 가능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요, 지난 토요일에 재밌는 얘기 하나를 들려줬어요. 개미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개미의 10%는요, 일을 안 한대요. 농땡이 부린대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대요. 그래서 그 10%를 멀리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던 놈 중에서 10%가 다시 농땡이를 부리기 시작한대요. 신기한 일이죠. 죽여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거다가 아니라 너는 그 심판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이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선한 삶의 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당연히 기독교 정신과 맞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하나님은 모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태어나면서 눈먼 자가 보게 하는 일들을 일으키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아라. 베드로라는 배신자가 사도행전을 여는 주님의 대사도가 되고 주님의 이름을 핍박한 사울이 바울로 돌아서는 은혜가 그 안에서 베풀어지는 것을 보아라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가장 많이 틀렸고 가장 많이 나빴던 놈이 가장 많이 멋진 자가 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한 번, 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심판에 참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끝장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저희들에게 증명하죠. 그러니 떠밀어 내보내지 마십시오. 못 끌어 안을 것 같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라내기 시작하면, 편 나누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세상에게 집니다. 미움이나 권력으로 가면 교회는 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깨지게 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을 하라는 거지.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라. 이것을 가져다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건 교회가 죽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죽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런 당부가 나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제거하고 굴복시키고 우리가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힘을 갖는 것 선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용서하는 길, 기다리는 길, 용납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결론인데요.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의 윤리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도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뭔가요? 홍익인간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 살신성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덕, 남에게 좋은 것을 베풀라는 다른 종교의 말씀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세상의 다른 윤리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가르침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만들어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가 세상과 특별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과 영생을 담아내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이 길을 통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시겠다고, 세상을 향한 구원으로 쓰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 길이 다른 길이 됩니다. 증거가 있냐고요?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십니다. 이 땅을 향한 진노와 심판을 유보하시며 당신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한 성경이 우리 손에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를 지키시는 일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와 축복을 불러오는, 그렇게 인류의 운명을 책임지고 가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신인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초라해 보이지만, 모자라 보이지만 믿음이라는 방주에 인류의 운명을 담아내는 일입니다. 그 어떤 사명보다 큰 일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적극적인 방법이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것. 우리가 모두 함께 이 길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가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하고 이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위대함으로 여기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복된 인생, 거룩한 성도들이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빠르게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의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들 아멘들 하셨습니다. 저희가 찬송 한 장 더 했으면 좋겠어요. 300장인데요. 김백희 집사님이 이제 항암이 벌써 15일? 16일? 아, 월요일인데? 16일인가요? 네. 네. 5차 항암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별로 진전은 안 보이고 몸은 계속 굉장히 많이 약해져 가고 있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아마 분명히 하나님은 날 도우시나 하는 의혹과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집사님을 우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도 누구든지 다 불신앙이 있습니다. 다 모자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여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려도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승리의 왕이 되신 들리네. 주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새로운 세상 지날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부족한 찬송이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찬송이 외로운 가운데 혼자 투병하고 계신 김백희 집사님께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찬송 부르며 이 찬송 들으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서 악하고 더러운 암세포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가득하기를 하나님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보며 그 길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너 예수장이구나라는 소리를 기쁨과 자랑과 자부심으로 여기는 세상은 모르지만 저희는 빙그레 미소 짓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며 예물을 준비한 마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예물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져서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인생에 아버지가 주시는 복의 복을 더하는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어리석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삶을 고민하며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그들의 인내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머리에 있는 하늘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며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하루가 복되고 즐겁고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